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이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주어진 환상이고 비전입니다. 40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그를 세우사 그에게 어떤 성읍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성읍 같은 것을 한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서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됩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 그 성읍 곳곳을 살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안내자의 안내를 에스겔이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성읍 같은 것, 성읍의 형상 같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는 새롭게 지어진 성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곳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들어와 임재하여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 성전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들 에스겔서 하면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에스겔서 하면 에스겔서의 절정은 이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떠오르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37장에 나와 있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생기에게 대하여 대언했을 때, 생기야 그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마른 뼈가 일어나서 그 뼈들이 조각조각 맞추어지고 그 뼈 위에 살 근육과 힘줄들이 둘러지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신앙인의 가슴도 또한 뜨겁게 만들고,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생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하는 기대를 갖게 되어서 이 37장 마른 뼈 환상을 가장 그 클라이막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에스겔서의 주제로 봤을 때 에스겔서의 최절정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와 거기 충만히 임재하시는 바로 이 장면이죠.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이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관심사가 아주 중요한 관심사죠.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냐, 그들에게도 부흥과 또 구원의 감격 같은 것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전달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는 관심사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는 관심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공동체나 또 교회 공동체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늘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였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언뜻 보면 에스겔서 전체가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에스겔서 전체의 중심 주제에서 약간 부차적인 주제입니다. 곁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본래의 가지, 본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주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주제가 에스겔서 전체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의 운명은 찬란하게 빛이 나고 온 세계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풍성함과 샬롬으로 결과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을 때에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참상을 직접 겪게 되고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과 그 임재와 부재라는 주제로, 관점으로 그 전체를 우리가 엮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에스겔서 전체의 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볼 텐데요. 에스겔서는 1장으로 가면 에스겔서 시작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어디서 봅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이게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물, 그리고 그 내 생물과 함께 다니는 내 바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해서 나아가는 어떤 병거의 모양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어디에 임재해 계시느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에스겔의 눈에 그것이 하늘이 열리며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의 하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하늘이 거치자, 그 하늘 너머에 있는 피조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보이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서도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어떤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세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고 그 성전의 하나님이고 그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이자 그 성전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 그래서 한 민족의 부족신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해였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관한 이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방 땅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 찬란하고 위대해서 에스겔은 위로를 받기보다는 압도되어 엎드려지고 벌벌 떠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실 자체는 분명한 한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데,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곧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대를 품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대가 계속 부채질되도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 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돌이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된 믿음을 부추기고 있었죠.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과 성전의 그 멸망, 함락의 소식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붙들려 가는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는 어떤 여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8장의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서조차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셔야만 했는지를 에스겔에게 이해를 시키시죠. 예루살렘의 성전과 함락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 영광이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무는 것으로 8장에서 11장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포로된 곳에 있었던 에스겔이 여행을 떠나는 그 여행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나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떠나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몰락하고 결국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함락되어 회파됨이 이제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망연자실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는 그 소식이 들린 그 시점부터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소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망연자실한 상태로 이제 마지막 그나마 품고 있었던 희망의 끝마저 떨어진 그 상태가 됐을 때 이상하게 에스겔은 다시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34장부터 그래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자조 섞인 한탄의 표현들로 내뱉었었던 말, 이제 우리의 뼈는 다 말랐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우리가 그냥 죽어서 잠깐 숨이 떠난 상태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 살과 뼈가 살과 장기가 다 썩어서 흘러내리고 이제 백골밖에 남지 않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지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의 그 한탄과 절망이 묻어나는 그 자조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냐? 정녕 너희들의 뼈가 말랐다고 생각하느냐? 정녕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왜? 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선지자 에스겔아, 너는 그 마른 뼈를 대하여 예언하라. 명령하라. 그러니까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 지극히 큰 군대로 세우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이 그것을 자기만 보고 자기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에스겔 33장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멸망되고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동안 닫혀 있었던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때에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었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입을 열려고 해도 입을 열 수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벙어리 상태로 지나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졌던 그때 에스겔의 입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스겔의 입은 열렸고 에스겔은 이제 아무 때나 누구를 만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어떤 그 소망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이 37장의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군대를 불러일으키시는지를 생동감 있게 자기가 본 것을 얼마나 그려 보여주듯이 그 당시 뭐 영화가 있었겠습니까? 만화가 있었겠습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며 사람들이 믿어지진 않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절절하게 에스겔이 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과 함께 하시던 수 백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다 훼파되고 멸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심판을 행했다라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를 떠나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자 저절로 무너져 내린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다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함께 계실 수 없게끔 죄를 일삼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서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시게 했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이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결과되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전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대신에 더 힘센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 이 위기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그저 하나님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다른 신들도 우리가 같이 섬기면 하나님 플러스 바알 플러스 말뚝 플러스 뭐 이렇게 그 당시 섬기는 모든 신의 힘들이 합쳐져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훨씬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 신을 섬기면 이 힘을 주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경제력을 주시지 않았으니 우리는 힘과 경제력을 약속하는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자 하고 그렇게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긴 것은 결국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힘, 권력,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인 어떤 권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이스라엘아 라고도 부르지만 야곱아 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을 따와서 이스라엘의 국호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가장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의 뜻이 그렇듯이 야곱은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경쟁자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싸웁니다. 창세기 26장, 27장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들이 막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야곱의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시면 정말 피곤합니다. 보는 내가 다 피곤합니다. 왜요? 야곱은 정말 쌈딱 같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싸우고 뺏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받아내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 빈손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또 외삼촌 라반과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그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조차도 도망 나오고 도망가고 싸우고 화해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늘 눈에 보이는 힘, 권세 그런 것을 쫓아 산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끝없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서 부를 모읍니다. 그리고 대가족을 이룹니다. 많은 재물,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쯤이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결국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죠.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리고 많은 대책을 세우지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나눠서 이렇게 앞서 보내고 그 선물 다음에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선물 다음에 또 다른 선물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보내고 자기 식구들도 좀 이렇게 나눠서 보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건너가겠는 거죠. 야복강을. 그 강 앞에서 이 강을 내가 건너도 되나? 이 강을 건너면 형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데 형은 아직도 분을 풀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형에게 잘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가 이룬 모든 것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골반이 어긋나기까지 그래서 다리를 절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붙든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붙들어야 승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과 씨름하고 사람들을 붙들고 싸워서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존재다.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지 않았느냐. 나를 붙들고 나와 더불어 씨름하자.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입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권력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기는 자. 그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방법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것, 그것 헛된 것이다. 너의 운명은 내게 달려있다. 나를 붙들어라. 진정한 안전, 진정한 평화, 샬롬은 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붙들어야 할 대상을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더 빠르고 효과 좋은 물리적인 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그 결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고 다른 것을 붙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것은 멸망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확인하게 되는 바 가장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도저히 못 참고 떠나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에잇, 이 녀석들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이 더러운 것들하고 나는 더 이상 내 거룩한 이름을 함께 두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8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끊임없이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설득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놓고 이제는 다 끝났다, 망했다 하고 그 붙들었던 손을 다 힘없이 떨궜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붙들고 계속 씨름하는 거죠. 그들을 붙든 하나님의 손이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붙든 하나님의 손, 에스겔. 에스겔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묶고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는 손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절이 없네요. 제가 어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아, 16절입니다. 오타가 났군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 흩어져 산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다양한 곳, 다양한 정황, 다양한 삶의 처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여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처소, 하나님의 성소로 임재해 계셨다. 나는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전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죄악의 결과를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추구하는 권력, 너희들이 추구하는 재물, 너희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다른 어떤 힘, 그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너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거가 되신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는 모든 곳에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야곱 개인의 역사의 확장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가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에게 계획한 것이 있다, 목적한 것이 있다.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붙들지 않고,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얍복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요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32장 말씀에서 그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을 때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어가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씨름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는 다른 것으로 보장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존재다. 너는 나와 더불어 이기는 자다 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의 고백에서 알 수 있죠. 이름이 바뀌고 날이 새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라고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야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살았구나 라고 감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절게 되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라도 도망도 못 가게 된 상황이지만 드디어 얍복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하셨듯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부르실 때 세웠던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까지, 야곱에게 가졌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당한 모든 고난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따라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리고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자초한 일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돌이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가 어디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여기에 있노라. 돌이켜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여 너희의 복이 되는 그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어떤 종말론적인 성전의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 안으로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방향, 에덴의 동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 그 성전에서 나가신 그 방향, 예루살렘의 동편.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를 그 동편에서부터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돌이켜 너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팔을 벌려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무게고 무게는 가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라야만 인간은 비로소 영광이 있는 존재고 무거운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다. 헛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빠른 다른 방법들로 쉽게 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유혹, 그리고 그 유혹을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 잠깐 딴 데 좀 봐주세요. 나 이거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볼게요. 라고 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웅크려서 생겨난 그 그림자 속에 스스로 머리를 쳐박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우리가 몸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멸망과 이 수치와 이 패망의 역사 속에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러하니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래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